참 따뜻한 느낌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삼성교회로 왔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 이게 주마등처럼 교회 오늘 올라오면서 막 지나가더라고. 야, 내가 이제 벌써 마흔이 제가 많이 넘었거든요. 많이 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게참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 보셨던 저희 부모님 때 분들이 이미 다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제가 아는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고 참 빠르죠. 세월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좀 잠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가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밤도 새고. 행복하세요? 예, 아유, 누구세요? 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예, 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질문을 잘 드리면 언뜻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제가 근데 여쭤보는 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믿으시는 분들한테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의외로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이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뭐라고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어떡할까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맡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예. 여기 자녀가, 엄마, 아버지, 나 정말 요즘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로서? 그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자녀가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가,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 말할 나위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저희를 만드신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지 못하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 외에는 주어질 수 없는 행복, 그 내가 너무 행복해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 전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야, 너도 사는 거 보니까 그저 그런데, 나나 너나, 피까피까인데, 뭘 전해? 난 그런 거라면 예수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도, 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만약에 구약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좀 압축한다.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이 뭐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다섯 가지를 예,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오경을 내가 정말 엑기스를 만들 수 있다. 끓여서. 그래가지고 엑기스를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예, 십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한번더 압축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한번더 압축해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서기관이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쭉 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압축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어떻게 다 사랑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마지막 10가지, 열 번째까지 십계명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네, 내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딱 함축해서, 뭐 십계명은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쫙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그걸 다시 바꿔서 긍정문으로 바꾸시죠. 뭐뭐 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상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우상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도둑질 하나요?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단들도 나눠서 많이 싸우죠. 보수다, 진보다. 예.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교단은 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삶에선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보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내 이웃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뭐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뭘까요? 무슨 신앙이죠? 우리 어느 교회 가든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 보통 뒤에 강단에 서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십자가의 신앙. 그게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또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십자가의 신앙과 뭐가 있죠? 네? 네, 부활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쪽에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오래됐죠? 그 멜 깁슨이 만든 게 뭐죠? Passion of Christ 보셨죠?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참하게 지시고, 갑자기 카메라가 클로즈업 돼서 위로 쫙 올라가요. 기억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뭐가 하나 떨어지죠, 하늘에서. 그걸 잡아요. 뭐가 떨어져요? 예. 물방울이 하나, 빗방울이죠. 빗방울이 딱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 장면을 표현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빗방울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에? 관객은 누군가 다 알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놓을 수 있나요? 십자가에 그 처참한 처형장에 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물방울이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눈물이에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았어요. 딱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여러분,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안 울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이 쫙 고여요. 어떤 순간 내 마음이 아프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고였던 눈물이 딱 한 방울 떨어져요. 처음에. 그 장면을 사실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보시다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비가 쏟아지죠.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어떤 믿음도, 어떤 사랑도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깨닫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충분하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제가 뭘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참 따뜻한 느낌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삼성교회를 왔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이게 주마등처럼 교회 오늘 올라오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벌써 마흔이, 제가 마흔이 넘었거든요.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 보셨던 저희 부모님 때 분들이 이미 다 머리가 하얗게 새시고, 제가 아는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고, 참 빠르죠. 세월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오늘 아침에 좀 잠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가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밤도 새고. 행복하세요? 예, 아유, 누구세요? 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예, 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질문을 잘 드리면 언뜻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제가 근데 여쭤보는 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믿으시는 분들한테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의외로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뭐라고요? 예,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어떡할까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맡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행복.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여기 자녀가 엄마, 아버지, 나 정말 요즘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로서? 그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자녀가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가,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 말할 나위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저희를 만드신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지 못하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 외에는 주어질 수 없는 행복, 그 내가 너무 행복해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 전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야, 너도 사는 거 보니까 그저 그런데 나나 너나 삐까삐까인데 뭘 전해? 난 그런 거라면 예수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도 아, 저런 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좀 압축한다. 구약의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이 뭐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다섯 가지를 네,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세오경을 내가 정말 정말 액기스를 만들 수 있다. 끓여서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만들 수 있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네,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예. 네. 십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있을 시간은 없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한 번 더 압축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네, 예수님이 한 번 더 압축해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서기관이 와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축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압축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어떻게 다 사랑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마지막 열까지 열 번째까지 십계명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네, 내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딱 함축해서 뭐 십계명은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쫙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바꿔서 긍정문으로 바꾸시죠. 뭐뭐 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상 만드나요? 안 만들어요. 우상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도둑질 하나요?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 한국 와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단들도 나눠서 많이 싸우죠. 보수다, 진보다. 예.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교단은 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삶에선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보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내 이웃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뭐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뭘까요? 무슨 신앙이죠? 우리 어느 교회 가든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제 보통 뒤에 강단에 서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십자가의 신앙. 그게 하나의 큰 기둥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또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십자가의 신앙과 뭐가 있죠? 네? 네, 부활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쪽에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오래됐죠? 그 멜 깁슨이 만든 게 뭐죠? Passion of Christ 보셨죠?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참하게 지시고, 갑자기 카메라가 클로즈업 돼서 위로 쫙 올라가요. 기억하세요? 그러고 있다가 뭐가 하나 떨어지죠, 하늘에서. 그걸 잡아요. 뭐가 떨어져요? 예. 물방울이 하나, 빗방울이죠. 빗방울이 딱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이 장면을 표현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 빗방울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 당시에? 관객은 누군가 다 알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놓을 수 있나요? 십자가에 그 처참한 처형장에? 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물방울이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눈물이에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았어요. 딱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여러분,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안 울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이 쫙 고여요. 어떤 순간 내 마음이 아프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고여있던 눈물이 딱 한 방울 떨어져요. 처음에. 그 장면을 사실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보시다가 딱 떨어지고 이제 비가 쏟아지죠. 그 아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어떤 믿음도, 어떤 사랑도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단 한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한 사랑을 깨닫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충분하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제가 뭘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처음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는 다 부서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에요. 결혼 다 하셨고, 결혼하실 분도 계시죠? 예. 그 사랑이 다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절절히 다가오시죠. 집안 식구가 왼손이라. 그죠? 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왼손일 때가 많죠. 난 그렇게 겨도, 그렇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를 많이 가지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보다 훨씬 크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암만 커도 이 마음에 담을, 이 내 마음은 더 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나에게 갖다 줘도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보단 작아요. 절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유일하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사실 제가 처음에 기독교의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경험하는 중간에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는 것인지.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의 의미예요. 그럼 부활은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그 전에 아까 누가 그 얘기를 하셨나?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태생 자체가 사랑을 주고받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도록, 내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이게 돼야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망가뜨렸어요. 죄가 오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졌죠. 죽었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차고 있죠? 시계.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시계가 죽었다고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표현 중에. 이게 참 재밌는데. 시계가 죽었다고 그래요. 뭐예요? 시계가 없어진 건가요? 예. 뭘 못하면 시계가 죽었다고 그러죠? 예, 돌아가는 거. 다른 말에서 시계가 그 기능을 못하면 죽었다. 남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바로 모두 깨졌죠? 예, 인간관계. 첫 번째 인간관계는 뭐였어요? 예,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다 깨.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달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전 누군가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내 마음에 뻥 뚫린 이거, 어느 세상, 내 우주보다도 더 넓은 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또 뭐 할 수 있느냐. 사랑받는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 한이요. 그 누구도 어떤 인간 존재도 행복이란 느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죽었던 내가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이제 살았어요. 살아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드물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드물어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경험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지. 그럼 거기가 끝이. 그래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신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에는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셨나요? 십자가를 맛보신 사람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도상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십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거듭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기 시작할까요? 십계명 처음이 뭐였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행복을 약속해주는 거짓 신들이 가득가득하다고요. 너 공부해. 공부해서 네가 하겠다고 뭐 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가 깨닫든 깨닫지 못한. 돈 벌어. 네 목적지 벌어야지. 100억 벌어. 행복할 거야. 100억 벌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100억 벌면 1000억 번 사람들 보여요. 이 마음은 안 치워져. 계속 거짓말해. 사단의 다른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신들, 우상들. 집어내라. 때론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데, 하나님 외에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상을 못 깨닫느냐? 우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가치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한 가지 가치가 최우선이 돼서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건 우상 숭배. 하나님 그거 다르세요. 끄집어내라고. 제거하라고. 여러분 가로수 가다 보면 가로수 처음 심으면 뭐 있어요? 이 버팀목이 있죠. 그거 왜 해줘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버팀목은? 제거해야 돼요. 아직도 뿌리를 못 대고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건?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병들었든지. 하인도 똑같아요. 그냥 처음엔 내비두세요. 그 우상에 대해서.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버팀목 제거하듯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믿음만으로 쓸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그 거짓 우상에 의지하지 않도록 끄집어내요. 근데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할렐루야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얼마 줘요? 이건 극소수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 다 가져가셨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저 죽어요. 이 거짓말에 하나님이 속으시던가요? 안 속아요. 내놓으라고. 내놓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가봐야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탄할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했도다.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은 요만큼도 맛보지 못하다가 여러분의 전생애를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시면 너무너무 무한한 행복이 있는데 그 첫 발을 뛰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처음엔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나라, 아직 구분을 못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 자존감, 자존심. 때론 이게 내 우상숭배예요. 좋은 거죠. 그럼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럼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끄집어내요. 죽을 것 같죠. 저 선교지 가서 4년, 5년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 잘 안 드러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싫음을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기 싫은데. 이거 없으면 저 죽잖아.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걸 드리면 저 아무것도 아닌데. 4년을 씨름하더라고요. 4년을. 내가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또 어느 순간 놓았어요.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오죠. 이게 다른 의미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상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약속한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아세요. 성령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알아요. 하나님도. 나 이거 하면 죽습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놓습니다. 이거 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로 충분치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거예요. 뭐야? 부활의 신앙. 비로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직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뭐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기도하러 가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저도. 야, 넌 저게 안 보이냐? 나의 또 다른 자녀가 안 보이냐? 저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 고통받는 거 안 보이냐? 안 보였어요. 내가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내 모든 에너지를 뭐에 쓰고 있는 거야? 이 우상숭배에 쓰고 있는 거야. 이거와 씨름하느라고 에너지가 없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뭐 보죠? 하루는 앉은뱅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이 장에 일으키죠. 베드로가 하루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앉은뱅이도 수십 년째 거기 와 있었어요.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보였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때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암만 죽어가고 뭐 하든 상관이 없는 보이지 않는데 왜냐? 내 수많은 에너지를 나하고 씨름하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내적 씨름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이제 부르세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아주 간단해요. 나의 다른 고통받는 자녀에 대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저처럼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가냐,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자라고 있느냐 안 자라느냐에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긍휼이 자라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마음이 더 삭막해진다. 불쌍한 사람을 봐도 내 마음에 아무런 긍휼한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식은 많지만 더 자라가지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세요? 10분의 2, 3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헌금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에 대박해가 있었어요. 황제가,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 문화에 따라, 헬라 문화에 따라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되나? 하나님 섬기는 거에 안 되니까. 근데 가장 유대인들의 이걸 말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할례 없애고, 유대인들의 가장 안식일 없애는 거.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 그 성전이 아직 있을 때죠. 성전에 가서 돼지피 뿌렸어요. 그 지성소에다가. 상상도 못 하죠. 가장 더럽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 하잖아요. 어떤 유대인도 할례하지 못한다. 할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일부 유대인들은 그걸 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요. 어떡하겠어요? 아이를 죽여서 8일 간지 8일 만에 어떻게 했냐? 그 난 산모잖아요. 엄마 뒤에 목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다니게 했어요. 엄마들 다 미치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킨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로마랑 붙어서 먹는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지만 적어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그런 면. 긍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긍휼이 계속 풍성해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긍휼이 여기는가? 더 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가?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점점 더 사람에 대해서 가시 같아지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여러분의 비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는 여러분 하는 비판이 맞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 우상이 뭔지 씨름하시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신 분도 있고. 해결하신 분은 다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 바리새인이 와서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 비유를 이제 묻죠. 근데 그 사람이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똑같이 와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틀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쭉쭉쭉 가르쳐주고 뭐라고 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지금 가서 하라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 와서 내 이웃의 범주가 누군지 정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웃이고 그 이웃은 아니다.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지금 가서 하라는 거야. 지금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아.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몸 손발이 돼서 오늘 서 목사님이 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손발이 없으시다. 없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가지고 가는 순간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아직 부활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재총자하셨어요.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안에는 우상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할 때 실제로 실천할 때 부활의 신앙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떨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교회를 가실까 안 가실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사실은 파라독스 같은 거예요. 모순어법이라고 그러죠.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운 불, 뭐라 그럴까? 시에 바진 나와요. 들리지 않는 함성.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선하다라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는 정말 이방인들보다도 더 그리고 너무 많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앙숙관계인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많은 청중들이 그 당시에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그 이제 강도 여리고 지나가 거의 강도가 많이 출몰했어요. 떼강도도 있었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나더니 어저께 누가 아무개가 지나가다고 해서 강도 만나서 죽었대 죽을 뻔했대 뭐 수없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아는 거 지나갔는데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렇지 제사장 그 당시엔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랑 붙어서 하여튼 다 고열을 빼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외국노죠. 그래 지나가.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청중들이 처음에 예수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누굴 기대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등장할 것이다?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할 것을 대부분은 기대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완전히 충격요법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충격을 요법.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안 다가오시죠? 제가 비유를 다시 얘기하면 누가 여기 앞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야 하는데 들에 아무도 없어.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지나가요. 아이씨 오늘 예배 늦었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 회의가 있는데 지나가요. 목사님이 지나가요. 아 안 되는데 오늘 청년부 모임 있는데 다. 전도사님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스님이 나타나요. 이런 헤어스타일 가지신 분 도왔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묻죠. 제가 만약에 묻는 거예요. 스님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도왔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스님이요. 이 정도의 충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근데 사랑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충분하다는 말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랑이 이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우리 신앙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티니지 가서 4년 동안 언어 배우고 뭐 하느라고 시간을 지내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제 바로 이제 이것도 리더십이 있잖아요. 위에 분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팀을 관리하는 팀장이죠. 그분이 이제 그분도 오랜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 가정을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행복하냐? 너 맨날 일할 때 정말 흥분되고 행복하고 익사이팅하고 막 흥분을 지체할 수 없고 하냐? 저는 이게 맞은 것 같았어요. 난 지금 겨우 이걸 벗어나지도 내 문제랑 지금 씨름하느라고 일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이게 놓으면 죽습니다. 이 문제에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일도 이게 안 되고 정말 그냥 진퇴양난 같은 거야. 돌아가고 싶다. 정말 제가 안 해야 되겠어. 돌아가고 싶다. 꼭 하나님 날 여기 부르신 건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은 이제 너무 지쳐서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던진 거예요. 행복하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가 확 났어요. 아 그러는 거시기는 행복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난 행복하다고. 7년 동안 사역했지만 매일 밤 잠을 못 잘 만큼 일하는 것에 이 섬기는 일에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얼마나 그분이 사역을 잘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알아요. 놀랍게 사역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 충격이었어요. 어? 저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똑같은 환경인데 나보다 더 힘든 곳에서 시골에서 사역한 분인데? 어떻게 살지? 대답은 나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만 자유케 된 게 아니고 일도 열리는 거예요. 사역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 이제 제가 여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유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쓸 에너지들 바깥으로 돌릴 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 신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약속이요? 거짓말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내려놔. 이거 나한테 내려놔. 할 때 내려놓고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복음 얼마든지 전해. 예수 믿어. 근데 하나 막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누리게는 못해요. 누리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현지에서도 그래요. 그거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전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의 사역은 달라요. 열매가 있어요. 그가 언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이 전해져 가요. 그들이 사랑을 경험해요. 와요. 언어 잘해요? 아직도 내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은 사람? 열매가 없어요. 늘 주변에 문제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성경이 약속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고 믿으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난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안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그건 나이가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평생 씨름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의외로 주님께 내어놓는 일찍 내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지 그러나 제가 고민한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땅이 이슬람이에요. 무슬림들이 살아요. 99%, 99.9%가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지전능한 분을 믿어요. 그분도 모세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요나 다 알아요. 선지자로. 공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높이 계시고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쩔 때 보면 제가 저 사람들이 더 낫다. 크리스찬보다 낫다고 할 만큼 잘해요. 근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사단이 일부러 빠뜨렸다고 생각해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무슬림들의 가장 마음을 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 11절에서 32절. 무슨 뭐죠?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역시 박권생.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상은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감동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에서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도 이끌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인도를 하는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랑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이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때 내가 살고 내가 정말 행복해. 제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사랑. 그렇게 사랑하면 달라져요. 가정에서부터 달라지고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주술적이고 복바로 이런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만사 형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골려먹는 걸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사랑하셔야 돼. 사랑할 때 신세계가 열려요. 성경에서 얘기하던 그 세계, 바울이 경험했던 세계가 열려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저기 있는 무슨 천국 가서나 가능한 그런 게 아니라 열린다고요. 그 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극소수에게 사람에게 주려고 그걸 열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이걸 열어주시게 한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우리는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활의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깊은 곳에 여전히 씨름하는 행복을 약속하는 그러나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의 거짓 우상들의 거짓 신들의 저희가 충성을 맹비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내려놓으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여시는 행복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